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한국 방공 식별 구역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퇴각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가 제주 남방 이효도 인근 한중 방공 식별 구역 중척상공으로 들어와 포항 울진 동쪽 공해상공을 우회해 남하하는 과정에서 카디즈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용기는 이효도 중척상공을 제외하고 동해 카디즈에 20여 분을 머물렀습니다. 합참은 중국 군용기의 이번 카디즈 진입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카디즈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공 식별 구역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올해 들어 자주 카디즈에 진입해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아델 압델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오늘 의회에 사임할 뜻을 밝혔습니다. 압델 마흐디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 알리 알 시스타니의 설교를 우려하면서 드렸다며 사직서를 의회에 보내 의회가 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 시스타니는 오늘 설교에서 현 정부가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며 의회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어제 군과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쏴 최소한 40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과 BBC 방송이 집계한 사망자 수는 40명이며 로이터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4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나시리아와 수도 바그다드 그리고 나자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서는 시위대가 다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경이 총을 쏴 최소한 2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바그다드에서는 4명, 나자프에서는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나자프에서는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시위대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이란 정부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오늘 향년 101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인 나카소네 히로푸미 씨 측은 나카소네 전 총리가 이날 도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지난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일본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 패전국인 일본을 냉전기간 서방 진영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재임 기간 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했고 일본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특히 50년 넘게 의원을 지내면서 일관되게 전후 정치 총결산을 내걸고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의 우경화를 앞장서 선도했습니다. 그는 1985년 전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오늘 홍콩 이공대학에 대한 봉쇄를 풀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어제부터 학교 안으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2주 전 시위대가 진입해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고 이에 경찰은 그동안 학교를 포위하고 시위대를 압박했습니다. 학교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에 잡혔거나 탈출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학교 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화염병 약 4천 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시위대는 없었습니다. 홍콩 경찰 당국은 이공대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약 1,40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800명은 학교를 빠져나가다가 체포됐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과 평화협상을 재개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최근 평화협상 타결에 근접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의 테러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시킨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탈레반이 원해 협상을 재개했다면서 잘 될 것이니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프간 주둔 미군을 8,600명 수준까지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신형 발사체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is hoping that this belligerent attitude will convince President.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비핵화 협상에서의 연말 시한에 주목하면서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2017년의 화염과 분노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연내 미북 실무 협상 개최의 가능성을 낮게 점쳤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라기보다는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의존형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내일 북한 지역은 차차 흐려지고 밤에 평안북도를 시작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 모레 1일 아침에는 북한 지역 대부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함경남북도는 1도 정도, 평안남북도는 2에서 4도 정도 올라서 영하 16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에서 7도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영하 6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다양한 신형 발사체를 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군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북한의 28일 발사체 발사는 올 들어 13번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한 달여 뒤인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 시한을 정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신형 무기 시험을 지속해왔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새롭게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신형 발사체는 5가지입니다. 북한은 5월 4일을 시작으로 5월 9일과 7월 25일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발사했습니다. 7월 31일과 8월 2일에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8월 10일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불리는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8월 이후 세 차례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10월 2일에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도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유화적으로 반응했습니다.
Range missiles, we never discussed that. We discussed nuclear. What we talk about is nuclear. Those are short-range missiles, sure. And a lot of other countries test that kind.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이 북한과 논의하지 않은 것이며 많은 다른 나라들도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종류의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We, you know, continue to urge the North Koreans to resolve all of the things that the president.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논의한 모든 것들을 북한이 외교를 통해 해결하기를 계속 촉구하며 더 이상 도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목적을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와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VOA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에 거듭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hoping that this belligerent attitude will convince President Trump to make some concessions.
북한은 이런 호전적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발사는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량에 주목했습니다.
With the amount of tests that they're doing, it's likely that they passed from merely testing to training.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를 미뤄볼 때 이제 단순한 시험 단계를 거쳐 훈련 단계로 진입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유사시 사용하기 위해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목적에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군사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을 재개할지 여부가 관심사라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연말 시한이 지나면 주요 무기 시험들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덜 심각한 도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조급함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은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무기시험을 더 자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며 동시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탄핵 관련 청문회 때문에 김정은의 연말 시한을 무시하고 있다는 다른 전문가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날에 주목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의 발사가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시간에 이뤄진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미국의 중요한 공휴일에 미사일을 시험했다는 설명입니다. 언론들은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발사가 이뤄진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느냐는 VOA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영내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포함한 북한의 발사체는 올 들어 13번째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의 연말 시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이때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2017년 화염과 분노 당시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 신문과 AP통신의 28일 북한 관련 기사 제목은 공교롭게도 거의 같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 시간 마감 임박을, AP는 북한 핵협상 마감 시간 임박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두 언론 모두 대북 협상의 연말 시한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분석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현재 활화산 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칼린 전 분석관은 현재 한반도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뒷걸음칠 시간이 많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미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연말 시한을 북한이 정한 인위적인 시간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2월 31일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경우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이 강하게 대응해 전쟁 직전까지 갔던 화염과 분노의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탄핵 조사로 대북 외교에 집중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북한 모두 잘못 계산해 행동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스티븐 나지 국제기독교대학 교수를 인용해 2020년에 들어서면 미국과의 일종의 타협을 위한 전략적 창구가 급속히 닫히면서 제재는 더욱 영구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협상을 포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함께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강경 성명에 주목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재선을 준비하면서 연말 시한 이후 나타날 북한의 중대한 태도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국, 일본 등과 갈등을 보이며 이들 나라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북한과 중국만 이득을 보게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한은 모두 12월 31일로 같은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더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정부는 미국과 북한,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연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연말 시한을 앞둔 미북 협상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겐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친서를 보내거나 혹은 정상회담을 갖거나 아니면 실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 세 가지에는 모두 위험이 따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시간을 벌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연기할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김 연구원은 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해도 실무 협상을 통한 적절한 준비가 없는 한 제2의 하노이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실무 협상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은 일괄 타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북한과 연말 시한 내 성과를 보지 못할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김 위원장을 만나줄 미국 대통령임을 인정하고 실무자들에게 협상의 권한을 줘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 독일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28일 북한의 발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신뢰 조성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외교적 절차에 다시 관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과 독일 외무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발사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특히 북한이 미국의 연말까지 타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최후 통첩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연내 미북 실무 협상 개최 가능성을 낮게 점쳤습니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의전용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내에 비핵화를 위한 미북 실무회담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 교수는 협상이 열릴 개연성이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회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도 일정 부분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서로 필요에 의한 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라기보다는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의전용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톱다운 형식으로 다 지금까지 협상을 끌어왔으니까 지금도 계속 공존시킬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미사일을 쏘게 되면 대선을 앞둔 트럼프에게 일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또 트럼프 정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자꾸만 협상의 그런 그 실마리를 찾으려고 미국은 하겠죠.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스톡홀름 미북 실무 협상에서 양국 간 큰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북한이 하노이 회담 때보다 더 어려운 조건을 미국에 제시하고 있다며 회담 개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경제협력의 확대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보다 더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적극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대북 인도적 지원, 그리고 뭐 남북경협 허용을 넘어서는 보다 이제 과감한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수개월 내에 북미 실무회담이나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정 본부장은 따라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길이란 비핵화 협상 중단,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제재 극복,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본격화, 위성 발사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이미 마음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받을리 만무한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오히려 그렇게 강력한 도발을 하고 그리고 판을 확 바꿔서 어쨌든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후에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이 좀 유리한 입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 그런 의도가 읽히네요.
박 교수는 북한이 발전권과 생존권을 강조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며 미국 입장에선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달리 김정은 대회부의 저자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연내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상 외로 북한의 도발 강도가 센 데다 최선희 등 고위급 인물들이 동원되고 대남 도발을 더 극대화하는 걸 보면 북한이 어떤 각본에 의해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회담을 안 한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적대관계로 돌아선다. 이런 게 아니고 굳이 김정은이가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삼았지만은 30일이나 남았습니다. 그죠? 또 30일 지나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또 그 데드라인은 데드라인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주 극도의 벼랑끝 전술을 쓰면서 극적 전환 효과를 내면서 미국한테 우위에 서면서 어떤 협상을 해나갈 수 있는 폭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연내 열릴 확률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곽 대표는 북한 입장에선 이번 기회를 잡는다면 탄탄대로를 갈 수 있다며 대화판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대표는 연내 미북 실무 협상이 열리지 못한다면 모멘텀이라도 만들어서 내년 초에 회담을 갖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29일로 2년이 됩니다. 북한은 이 발사를 통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구기업이 실현되어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 7월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화성 15형의 사거리는 8,000마일, 약 12,874km로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발사 뒤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능력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 셀바 당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지난해 1월 북한이 ICBM 기술과 관련해 진전을 보였지만 완전한 역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재진입체, 발사대, 핵무기 생산시설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추가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ICBM 역량의 진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한 보안 연구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력 완성 여부는 추가 시험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theory i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presumably been doing work in laboratories to try to improve the HCO.
이런 와중에 북한은 연내 시한을 설정하며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새로운 길은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고 지도자의 발언인 만큼 허세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제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My speculation is that he might do a satellite launch, might do a space launch, which of course would involve the.
다만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크 실러 박사는 기술적 관점에서 화성 15형 미사일의 전반적 역량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5형은 기존에 선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엔진 등의 설계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외부 도움 없이 단 한 차례 시험으로 성공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런 견해에 공감하면서 화성 15형은 자체 개발이 아닌 외부로부터 엔진 획득에 성공한 뒤 쏘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향후 추가 시험을 감행해 실패할 경우 위협에 대한 신뢰성에 상당한 손상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isk they face is with the external audiences because the external audiences are going to know and aren't going to treat what North Korea's regime says.
따라서 북한의 새로운 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보다는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등 중거리 미사일에서 미국의 반응을 주시하며 점차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은 세계 각국의 외교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외교 지수에서 조사 대상 81개 나라 가운데 49위에 머물렀습니다. 3년째 해외 공간 수의 변화가 없고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로위 연구소가 27일 세계 각국의 해외 공간 수를 바탕으로 외교력을 측정한 글로벌 외교 지수 2019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 등 총 61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해외에 운영 중인 공간의 수가 총 52개로 전체 49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총 52개의 해외 공간 중 47개 나라에 직접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등 전통적인 우방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최근 미북 실무협상 장소를 제공했던 스웨덴,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대륙에는 11개, 아프리카에는 가장 많은 총 13개의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 지역의 자국 대사관을 거점으로 무기 거래와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무역 관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3월 아프리카 연합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I reiterate our desire for more African nations to apply concrete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중국 선양과 홍콩,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세 곳의 영사관을, 미국 뉴욕과 스위스 베른에는 다자간 외교를 담당하는 UN 대표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로위 연구소의 글로벌 외교 지수 평가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16년에는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2017년 평가에서는 52개의 해외 공간을 보유해 전체 60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해외 공간 수는 변동이 없었으며 순위는 47위에서 49위로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수 나라가 자국 내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거나 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에는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15명의 외교관이 근무했지만 올해 8월 현재 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대사도 추방돼 공석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페루와 쿠웨이트, 스페인, 멕시코, 이집트 등은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남아공과 우간다 등은 일반 외교관 숫자를 줄이면서 북한의 외교 역량이 축소되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중국은 대사관과 고위 대표부, 영사관 등 총 276개의 해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총 273개의 해외 공간을 보유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로위 연구소는 해외 공간 운영은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연관이 있다며 중국이 해외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일대일로 사업 등 세계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경제적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부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해외 공관 직원을 철수시키는 등 외교 관계가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외교의 핵심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로위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프랑스가 총 267개의 해외 공관을 운영하며 61개국 가운데 3위, 일본은 247개로 4위, 한국은 183개로 13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 대북 제재 법안들이 시행돼도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일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 기관에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이른바 원비어 법안은 차명 계좌 개설 제한 조치가 담겨서 강력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새 대북 제재 법안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상하원이 지난 회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브링크 액트와 리드 액트 두 건의 대북 제재 법안이 실제 집행되더라도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원비어 법안으로도 불리는 브링크 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리드 액트는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올 회기 들어선 상원에만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CBO는 브링크 액트 시행으로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기관 수는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제한으로 인해 이런 추가 제재 집행은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리드 액트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극소수일 것으로 CBO는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광범위한 제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CB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링크 액트가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해외 금융기관에 미국 내 차명 계좌 개설 제한 조치가 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명 계좌는 은행들 간 국제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해외 금융 시스템 접근에 필수라는 겁니다. 브링크 액트 시행 시 재무부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제재는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차명 계좌 혹은 대리 지불 계좌 제한 또는 금지 조치입니다. CBO는 리드 액트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돕는 불법 물질의 생산 또는 유통을 촉진한 개인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 조치로 꼽았습니다. CBO가 추산한 브링크 액트와 리드 액트 시행 비용은 각각 5년간 약 100만 달러로 전문 인력 확대와 제재 관리 등 행정 관련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CBO는 의회의 예산과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 산하 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의된 법안별 시행 비용 추산치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담배와 설탕 등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활동을 위한 기계류 등의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출 급감으로 적자 폭이 커지는 등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7억 9,906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5억 5,522만 달러에 비해 2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재 이전에 기록했던 약 20억 달러의 수입액에는 못 미치지만 제재 직후인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 수입액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쌀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3분기까지 1,077만 달러어치의 쌀을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올해는 이 액수가 6,186만 달러로 약 6배 늘었습니다. 북한은 곡물 외에 소비재 품목의 수입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탕과 관련 제품이 3분기까지 2,990만 달러치가 수입돼 전년도 1,994만 달러보다 약 50% 늘어났고 담배는 4,789만 달러에서 6,130만 달러로 약 28%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1,892만 달러치가 수입된 비누가 약 31%, 식물성 수지 등의 제품은 715만 달러의 수입액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가구류 제품도 3,590만 달러에서 4,572만 달러로 약 1,000만 달러가량 수입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일부 계층에게 필요한 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trouble for North Korean economy, though, is they're not importing any investment goods.
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기계류 제품 등의 수입은 제재 등의 요인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계류 제품이 계속 유입되고 투자가 돼야만 산업이 유지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 경제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재의 여파로 북한의 수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3분기까지 대중 수출액 1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 적자가 16억 4,805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4억 달러의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에서 3분기 기록을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제재 이전까지 북한의 1에서 3분기 대중 무역 적자 폭은 매년 3억에서 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2일에서 4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8일 성명을 통해 퀸타나 보고관의 일본 방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일본에서 정부 당국자와 의회 의원,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1950년대에서 1984년 사이 북송 사업에 참여했던 제1 한인들과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도 면담할 계획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성명에서 이번 방문과 관련해 일본 내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상황 개선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16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음 달 10일에서 16일 민간단체인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개발과 도쿄도 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또 다음 달 9일에서 13일에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구출운동이 주최하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해서 미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또 일본 정치계의 거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넓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향년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또 미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 무관용 이민 정책으로 인해 분리된 가족들을 추적하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내부 감찰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부터 볼까요? 추수감사절 칠면조 3연식을 했었는데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에 가 있었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미국의 최대 명절의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간 방문은 안전 문제로 사전에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요. 네네. 백악관도 대통령의 일정이 다 끝나갈 무렵 대통령의 아프간 방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당초에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개인 별장에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플로리다로 가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다음 달 1일 백악관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예.
하지만 28일 밤 8시 30분경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미군 장병들을 만나고 아프간 대통령과의 짧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약 3시간 반 정도 머물면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아프간을 깜짝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부대 식당을 찾아서 미군 장병들과 만찬을 함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직접 칠면조 고기를 그릇에 담아주면서
네.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미군 장병들에게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장병들의 위대한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8,330마일 40년 넘게 날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매우 강한 나라며 매우 잘하고 있고 고국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은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해주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자신이 취임한 이래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취임 이래 2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군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육해공군과 해안경비대는 물론이고 이제 우주군까지 창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언급하자 장병들 사이에서는 함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 2017년 취임한 이래 아프간을 방문한 건 처음이고요. 지난해 연말에 성탄절에 이라크를 방문해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적은 네.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 병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현재 한 1만 2천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8,60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이 무산되면서 이 계획이 또 유보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아프간 무장 세력인 탈레반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한 1년 전부터 잘메이 하릴자드 특사를 임명해서 탈레반 측과 평화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9월 초 거의 합의 초안이 마련됐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탈레반이 당시 아프간 수도 카불 등지에서 공격을 계속해서 미군 속 한 명을 포함해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었습니다.
네, 양쪽의 합의에 미군 감축 내용도 담겨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내 기지 5개부터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병력을 감축하고 그 대신 탈레반은 아프간이 테러 분자들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당시 탈레반 대표들과 아프간 정부 지도자들이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려 했다는 계획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네. 이후 지금까지 탈레반과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데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탈레반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협상은 죽었다라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날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끝나야 한다면서 지금 탈레반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도 합의를 매우 원하고 있으며 정전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프간의 병력 감축 예고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요. 미군 병력을 약 8,600명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합의에 도달하거나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전까지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것이며 아프간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의 정치 거물이죠.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나카소네 전 총리가 29일 오전 향년 101세를 일기로 도쿄 시내 한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나카소네 전 총리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넓히는 그 부분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나카소네 총리는 1982년 71대 총리직을 맞아서 1987년 73대 총리직까지 계속 재임했는데요.
네.
이 기간 미국, 한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나카소네 전 총리 재임 시절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등 세계 현대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 활동했는데요. 이 타고난 친화력으로 세계 지도자들과 두루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계한 나카소네 전 총리.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1918년생으로 도쿄제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내무성에서 근무하다가 해군 회계 담당 장교로 복무하던 중에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하는 것을 지켜본 전쟁 경험 세대입니다.
네.
1947년 자민당 소속으로 중의원에 당선된 이래 무려 20선의 기록을 갖고 있는 일본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네. 특히 한국과도 인연이 굉장히 깊죠.
네, 그렇습니다. 전후 총리로는 최초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총리이기도 하고요.
네.
그보다 앞서서 1960년대 한국과 일본 간 국교 정상화 과정에 마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인데요. 1983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만찬 연설의 3분의 1 정도를 한국어로 연설해서 참석자들을 놀라게 한 일화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계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논란을 또 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985년 8월 15일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로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들의 위패가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도조 히데키 등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되어 있어서 주변국들은 일본 전쟁,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고이즈미 주니치로, 아베 신조 등 후임 총리들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주변국들의 항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네. 이 최근의 사안에 대한 그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른바 그 평화 헌법 조항 개정을 지금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파 정치인이었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일본의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했고요. 물러난 후에도 일본의 국내 정치와 국제 외교 문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활발한 의정 생활을 했는데요.
네.
지난 2003년 85세가 되면서 56년간의 정치 생활을 접고 은퇴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내부 감찰실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토안보부 감찰실이 27일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관용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가족과 분리됐지만 국토안보부가 이들 분리된 가족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데 기술적인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감찰실 보고서는 우선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들과 분리된 아이들이 많지만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감찰실 보고서는 국경 순찰 요원들이 3천여 명의 어린이들을 부모들로부터 떼어놓는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분리된 가족 건수가 1,400건에 달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기록으로 남기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국토안보부가 현장 직원들에게 이 무관용 정책 시행을 위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무관용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아야겠는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강경한 이민 정책을 말합니다.
네.
남북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데요. 원래 미국의 이민 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관행이 잡았다가 풀어주기입니다.
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다가 적발되면 체포돼서 법원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수용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법원 출석 날짜를 준 뒤에 풀어줍니다.
네.
자, 그러면 추방될 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법원에 나오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자, 이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잡는 즉시 전부 형사 기소하겠다면서 이 무관용 정책을 적용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관용 정책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분리된다는 거죠. 왜 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이 형사 기소되는 사람은 보통 구치소로 가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구치소에 함께 보내지 않고 격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법 월경 혐의로 형사 기소된 이민자의 자녀는 별개 보호시설로 보내지고 그 뒤 친척이나 위탁 가정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무관용 정책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격리되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뭐 사전에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행했던 이유가 뭔가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중미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온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무관용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될 것이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이 부모를 찾는 아이의 울부짖음이 녹음된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명령으로 아이들을 부모와 재결합시켜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리됐던 가족들을 다시 찾아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국토안보부가 수천 시간에 걸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재정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분리된 가족을 추적하고 재결합시키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한 혼자 미국에 들어오다 잡힌 미성년자를 72시간 안에 연방보건후생부에 인계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곳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반인신매매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리된 가족들을 재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바꿔야 할까요?
네, 보고서가요 다섯 가지 권고사항을 내놨는데요. 국경 순찰 요원들이 분리된 가족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고요.
네.
시스템의 오류를 줄이고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관 국경보호국의 전산 시스템을 수정할 것, 또한 이민 세관 단속국과 추방국, 보건후생부가 협력해서 이민자 가족 재결합을 위한 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감찰 보고서에 대해서 국토안보부 어떤 반응입니까?
네, 국토안보부는 국경 지역에서의 추적과 관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조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안보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신의주와 수풍 구성이 가끔 비나 눈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올랐습니다. 낮 최고는 4도. 양동 아침 최저 영하 5도입니다. 낮 최고는 6도. 남포가 아침 기온 영하 2도입니다. 낮에는 5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2도로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2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는 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7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3도입니다. 낮에는 8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8도입니다. 원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영상 8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4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기온은 8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영하 2도. 삼재는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먼바다 쪽에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막다가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다가 퇴각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가 제주 남방 이효도 인근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상공으로 들어와 포항 울진 동쪽 공해상공을 우회해 남해하는 과정에서 카디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이효도 중첩상공을 제외하고 동해 카디지에 20여 분을 머물렀습니다. 합참은 중국 군용기의 이번 카디지 진입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중국 대사가 무관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올해 들어 자주 카디지에 진입해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아델 압델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오늘 의회에 사임할 뜻을 밝혔습니다. 압델 마흐디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시아파 지도자 알리 알시스타니의 설교를 우려하면서 드렸다며 사직서를 의회에 보내 의회가 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시스타니는 오늘 설교에서 현 정부가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며 의회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어제 군과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쏴 최소한 40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과 BBC 방송이 집계한 사망자 수는 40명이며 로이터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4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나시리아와 수도 바그다드 그리고 나자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서는 시위대가 다리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군경이 발포해 최소한 2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바그다드에서는 4명, 나자프에서는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나자프에서는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시위대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이란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오늘 향년 101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인 나카소네 히로푸미 씨 측은 나카소네 전 총리가 이날 도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지난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일본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 패전국인 일본을 냉전기간 서방 진영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재임 기간 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했고 일본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특히 50년 넘게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일관되게 전후 정치 총결산을 내걸고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의 우경화를 선도했습니다. 그는 1985년 전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과 평화협상을 다시 시작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프가니스탄 바그랑 공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아프가니스탄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최근 평화협상 타결에 근접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의 테러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시킨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탈레반이 원해 협상을 재개했다면서 잘 될 것이니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프간 주둔 미군을 8,600명 수준으로 줄이기를 원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탈레반과의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이 오늘 홍콩 이공대학에 대한 봉쇄를 풀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어제부터 학교 안으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2주 전 시위대가 들어가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빚었고 이에 경찰은 그동안 학교를 포위하고 시위대를 압박했습니다. 학교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에 잡혔거나 탈출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학교 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화염병 약 4천 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시위대는 없었습니다. 홍콩 경찰 당국은 이공대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약 1,40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800명은 학교를 빠져나가다가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